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위스 남동부 알프스 지역에서 어제 산사태가 발생해 8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몬다스카 지역 마을을 덮친 이번 산사태로 실종된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인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산사태가 쓸고 온 바위와 잔해가 널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언론들은 헬기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접경 보노 마을에서는 약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농장 건물이 파괴되고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산장에 있던 사람들은 헬기편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상금이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파워볼 복권 추첨 결과 매사추세츠주에서 당첨 복권이 판매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상금 7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복권 당첨금입니다. 미 복권 당국은 모두 1억 7천만 장의 파워볼 복권이 팔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첨금이 7억 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지난 6월 11일에 추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상금이 10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파워볼 복권은 미국 내 44개 주와 수도 워싱턴 그리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남부 지방을 덮친 태풍 하토로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카오에서만 모두 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으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태풍 하토는 지난 50년 내 마카오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2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항공편과 기차편이 모두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하토를 위력이 가장 센 등급으로 평가했던 홍콩 기상청은 하토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75k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오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각각 만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선임 고문은 두 지도자를 만나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합니다. 쿠슈너 고문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1일부터 중동을 방문 중입니다. 쿠슈너 고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지도자들을 면담했고 어제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애초 미국의 대이집트 원조 삭감에 이집트가 반발하면서 쿠슈너 고문과 LCC 대통령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됐었지만 이날 결국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제 테러 위협이 제기돼 미국 음악 밴드의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관련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경찰 당국은 스페인 정보기관의 제보를 받고 이날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밴드 알라라스의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서 가스통이 실린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15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경찰이 스페인 출신의 차량 운전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경찰이 관련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 벨라루스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자파 17로 알려진 이 훈련에 약 10만 명의 병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훈련이 4년마다 실시하는 정례 훈련으로 최근 미국이 부과한 대러시아 제재의 대응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측은 러시아의 합동군사훈련에 대비해 병력을 러시아 접경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파 17 훈련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지만 이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횟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일본 내에서 개인 대피소를 짓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건이 되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데 대해 연이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무언가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같은 날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며 대화를 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뒤 지금까지 27일간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밤 한국 K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국 측의 회담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해 남북관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회담과 관련한 추가 제안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양쪽 정상 간 의사 교환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관포위 사격 위협으로 빚어진 미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관련국들 사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대화냐 파국이냐 이 기로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 미국, 북한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한 발 물러선 행보를 보인 거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의 최정점의 긴장 국면을 지나서 지금은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택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고도화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여력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그 실리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화 수요가 있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도 과거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인도적 부분도 있었고 경제적 부분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대화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미국 수뇌부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의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한미 양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샐 틈 없는 공조로 능동적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횟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실상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기준으로 8월 중 총 61건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6건의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기사는 전쟁 미치광이에 대한 울분과 분노의 폭발과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 횟수는 취임 초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한 달간 단 3건의 기사에서 언급됐고 2월과 3월에도 8건과 16건의 기사에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28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고 이후 5월 60건, 6월과 7월 각각 57건으로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특히 8월에는 23일 현재 이미 전달보다 많은 61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런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월 10건에서 20건의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횟수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 많아진 겁니다. 노동신문이 미국을 언급한 기사의 숫자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만 23일 현재 총 295건의 기사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165건이나 취임 이후인 1월 213건과 2월에 161건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신문은 이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기사를 401건 쏟아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3건, 김일성 주석은 183건으로 미국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이 언급된 기사의 숫자가 미국이 언급된 것보다 적었던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 언급된 기사는 지난 3월 한 달간 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4월에 접어들면서 206건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5월 267건, 6월 25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7월에 접어들면서 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노동신문 기사는 100에서 180건 수준으로 올해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 대통령 당선 당일에만 한 차례 언급됐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달 최대 148건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머지않아 완성 단계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일본 내에서 개인 대피소를 짓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미 동해, 일본해 방향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베 겐지 씨는 일본의 한가운데 있는 효고현 고베시의 한 숲속에 핵전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용 지하 핵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세이키 세이사쿠쇼사의 사장인 오리베 씨 자신이 가족을 위한 방공호를 만든 것입니다. 오리베 사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씨는 폭발을 견디는 문과 비상구, 공기 정화기 등은 모두 스위스에서 수입한 것이라며 현재 이런 부품들이 부족해 고객들에게 방공호 건설을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풍기는 유독가스나 방사능을 배출해 핵공격 이후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존하게 한다고 오리베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모두 지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보통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오지다 원자폭탄 데모 2주간 아래와 방사능이 1/1000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리베 사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2주가 지나자 방사능 수치가 처음보다 1000배 낮아졌다며 그럴 때는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일본 연안 마을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怖いですよね. 一緒にいれば、ちょっと守ってやろうって思うけど、仕事に行ってたりとかして別々にいたら。
코타니 아키코 씨는 VOA에 매우 무섭다. 공격이 일어날 경우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를 대비해 J-Alert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확성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일련의 비상경보가 발신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 서부에는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됐습니다. 가정용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겐지 사장이 자신의 집에 직접 방공호를 지은 건 잠재 고객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핵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72년 전에 일본이 負けて 무조건 降伏을 して 戦後 보상도 여러 가지 しなきゃ いけないのに まだ あまり できていないというのは
오리베 사장은 72년 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이 부끄럽고 일본은 아직도 자국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사장이 만드는 방공호는 평균 가격이 미화로 16만 5천 달러에 달하지만 주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이 제72차 유엔 총회의 의제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잠정 의제 목록에서 지난해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지난 총회 때 올해 열리는 72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전 세계의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본회의 기조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72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긴장 증대는 국제사회와 지역 안보를 저해하고 강력한 국제사회 군축과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며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인권은 평화 수호와 유지라는 관점에 있어 자신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라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보고서에 군축 분야와 인권 문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정상 간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국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당면한 현안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메시지에서 수교 25년간 양국 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두 나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며 이러한 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당장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는 교환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교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 간 메시지는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표면적인 축하 메시지 교환 속에서 한중 관계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는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5년 더 권력을 이어갈 시 주석 입장에선 지금은 제3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이런 냉랭한 기류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역시 지금처럼 경직된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11월 당대회가 끝나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가했지만 한국이 이를 견뎠고 결국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압박을 지속한 뒤 결국엔 중국 측에 유리한 교섭을 해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속돼서 갈 것이다. 또 당대회가 지난 다음에 사드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하라 그러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 좋아지는 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더 좋게 가느냐, 중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한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를 하는 거지.
한 교수는 현재 중국도 다른 방법이 없고 사드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는 당장의 한중 관계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주요 수출품에 대중국 판로가 막힌 북한이 의류 수출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과 달리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둔 지역에 근거를 둔 업체들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오는 의류의 가격이 매우 싸고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상황에도 북한 의류 공장에 주문을 내는 중국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무려 75%나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가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련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중요한 품목인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2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대중 수출 5대 품목 가운데 의류 관련 품목은 모두 2개며 나머지는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소금과 황토석류, 시멘트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그리고 목재 제품이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대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류 수출을 제재 회피의 돌파구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북한의 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중국 의류 업체들의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으로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의류를 만들어 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이스팅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북한에서 들여온 의류에 중국 상표를 붙여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운동복 제조업체가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팔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도 북한과 중국이 과거처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분석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북 경제 제재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안을 찾아내 서로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대중 석탄 수출이 줄면 철광석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손실분을 메꿨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고려대학의 황재호 교수는 중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의류 수출이 제재의 효과를 희석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내 임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의류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이 풍부한 데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북한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영사관이 있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이 행사들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은 오는 9월 22일 워싱턴을 비롯해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이틀 뒤인 9월 24일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해마다 이날에 맞춰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전 숄티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y're doing is condemning North Koreans to certain torture, certain imprisonment.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과 구금, 많은 경우 처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인하고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Go to the Chinese embassies and consulates and deliver petitions calling on China simply to honor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 탈북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경우 미국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서울, 페루의 리마,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24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며 올해는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Pretoria, they're planning to do a special program to educate Africans more about what's happening.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워싱턴에서는 촛불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일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전망했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전망은 북한의 8월까지의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상황과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은 지난 5년간 평균 북한의 쌀 수확량보다는 낮지만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일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매달 날씨와 인공위성 자료,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쌀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미국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 같은 전망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전망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에서 올 가뭄이 2001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올가을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앞서 18일 BOA에 7월에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피해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쌀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북한 가뭄 피해 대응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의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내 5개 유엔 기구들의 지난 21일 긴급 대응 지원금 630만 달러를 최종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총 281만 6천 달러로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중점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 식량계획 WFP에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의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 FAO의 21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23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위생보건사업에 61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석유가 액수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분석한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6,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9% 증가한 액수입니다. 2016년 상반기 양국 교역액은 약 3,5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는 북한에 약 5,900만 달러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96.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 품목 1위는 약 3,600만 달러가 팔린 유연탄이었습니다. 유연탄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위는 갈탄으로 모두 1,1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이어 원유를 제외한 석유가 240만 달러치가 팔려 수출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이 품목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배 반이 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원유는 165톤 7만 6천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 석유는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은 올해 대폭 감소해 상반기 약 1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가량 줄어든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주조공종용 화학결합제로 약 35만 달러였고 이어 남자 소년용 옷이 37만 달러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은 올해 상반기에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수출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 약 280만 달러치가 팔렸던 냉동 수산물도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북중 접경 지역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엘리트 층도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정부기관의 강연 기록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지난해 여름 평안남도의 한 도시에서 개최한 강연 기록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이 단독 입수했다는 강연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0일 전투 기간 중 이 도시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사람이 200명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엘리트 계층들도 마약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마약류 제조에서 도매, 판매까지 관계된 한 핵심 인물이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인물이라고 강연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강연 기록은 또 마약이 21세기의 명약, 현대식 감기약으로 통용되고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 수험생들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중에서도 술과 안주와 함께 마약을 제공해 한 사람당 북한 돈으로 50만 원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이 마약 중독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이제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고 그리고 거위충들도 마약에서는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원장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며 북중 접경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도 북한에서 경험한 마약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꽤 많더라고요. 마약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7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각계각층에서 마약이 널리 사용되고 특히 필로폰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필로폰 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마약 사용은 불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장기간의 수감 혹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17 북한인권 백서에서 북한이 2013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마약 복용이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서 22일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생후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데요.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모유 수유 실태와 모유 수유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매년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를 어머니 젖 먹이기라고 하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2017년 세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지음한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보건부문 당국자들과 아기 어머니들, 유엔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양활동과 어린이 사망률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모유 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유전학 전문의면서 미국 소아과 전문의인 김숙자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필요한 것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직접 그 엄마가 주기 때문에 엄마 체온에서 직접 연결되니까 온도도 안전하고 또 위생적이고 그리고 엄마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모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모유 수유를 하면 어린이 청각장애, 당뇨, 비만, 폐렴,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2016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직후 모유 수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모 100명 중 28명이 모유 수유를 한 거죠. 네, 또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이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 세계 136개의 나라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89%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이 북한의 완전 모유 수유율이 69%라고 했는데요.
네.
이 완전 모유 수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아기가 태어난 이후 첫 6개월 동안 모유 외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유엔은 완전 모유 수유가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기의 감염도 막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아기와 어머니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북한의 경우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고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은 69%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세계 평균만 보더라도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44%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 39%보다 높은데요. 북한은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에 비해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직후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많아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숙자 전문의는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부분 그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그 자궁 그 수축이나 이런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기는 나왔는데 아직 태판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모유를 빨리면 자궁 수축이 훨씬 그 좋아지고 그래서 출산 후에 가장 빨리 모유를 시작하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도 좋고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유엔은 생후 2년간 모유 수유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살까지 모유를 먹는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김숙자 전문의는 6개월 동안 완전 모유 수유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유식 등을 통해 모유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철분이 이제 들어 있는 것 아니면 철분을 직접 주기도 하고 다른 이제 음식을 보충을 해서 모유만 갖고 부족한 부분을 아마 채워 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빈혈이 오죠. 빈혈. 뭐 엄마한테서 받은 철분이 모두 고갈이 되는 그런 시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때 6개월 때 이제 그 빈혈 검사하고 또 만 빈혈이 있다면 바로 철분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적합해서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어머니들도 많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젖을 자주 충분히 물리는 겁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8번에서 12번 이상 물려야 하고요. 또 물과 음료수, 국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어머니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까?
네, 유엔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난 지 1시간이 넘기 전에 첫 젖을 먹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모유가 잘 돌고 또 아기와 육체적, 정신적 유대감도 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북한사무소는 북한 아기 중 생후 1시간 안에 젖을 먹는 비율이 18%에 불과하다며 북한 내에서 생후 젖 먹이기를 바로 시작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모유 수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국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맹독성 살충제이자 발암물질인 DDT 닭고기 사태로 커졌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헬기 기총소사 증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계 재판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텔레비전 재판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더 확산된 분위기군요.
네. 그 유럽발 살충제 계란 사태를 촉발했던 살충 성분 피프로닐이 한국의 친환경 계란 농장에서 대거 검출이 됐고 또 다른 성분의 살충제도 허용치 이상 초과돼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맹독성 살충제이자 농약인 DDT가 검출된 닭고기 사태로 커졌습니다. 경상북도의 친환경 농가 두 곳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닭고기가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농장 닭고기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고요. 한국 정부는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이 DDT 검사에 새로 착수했습니다.
이 DDT라면 6.25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사람들 몸에 뿌려졌던 하얀 가루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잊혀졌던 살충제 성분, 뭐 농약 성분 이런 부분이 이번 그 살충제 계란 사태로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1945년 8.15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 때 또 그 이후까지도 한동안 이 말라리아라든지 발진티부스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 매개체인 이나 벼룩을 잡기 위한 이 그 마법의 가루처럼 쓰였던 게 바로 DDT입니다.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이 미군들이나 한국 군인들이 막 가루를 분사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들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DDT 전문용어로 하면 디클로로 페틀리라 클로로에탄이라는 것인데 이 위생 개념이 없었던 1940-50년대 한국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마법의 가루처럼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그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70년대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된 살충제고요. 피부로의 접촉은 괜찮지만 이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면 간암 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도 잡고 쥐도 잡을 때 썼던 맹독성 살충제가 계란에 이어서 닭고기에서도 검출되면서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더 악화된 건데요. 이 한국 관계당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충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의 계란 폐기와 닭 처분에 이어서 이 DDT 성분 검사를 위한 전면적인 재조사 계란과 닭, 닭고기에 대한 폐기 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라 닭에도 DDT 성분이 남아있고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음식을 통해서 이 DDT가 섭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친환경 농장의 닭고기에서 이 DDT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또 계란의 남은 잔류 살충 성분을 확인했던 국가의 그 조사에서 이 DDT 검출 사실을 미리 확인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것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그 밀집식 사육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상북도 농장 두 곳에서 검출된 이 DDT 성분의 닭고기는 과거 복숭아 농장이었던 곳에 뿌려졌던 토양에 그 DDT 성분이 오염돼 있었고 흙과 모래 속 먹이를 쪼아먹던 닭이 그 DDT 성분을 흡수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며 백서 발간도 지시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나왔군요.
네, 그 최근 한국의 한 언론에서 1980년 5월 당시에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이 한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방송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건데요.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는지 그 헬기 총격의 증언이 있었던 그 특정 빌딩에 대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과 그 1980년 5월 당시에 그 군 책임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해왔었고요.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1980년 5월이라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요.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국방부에 내려졌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국방부 관계자는 5.18 관련 문서와 증언 확보와 함께 과거 보안사령부였던 지금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조난자료로 되어 있는 이 자료에 대해서도 비밀 해제를 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최근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사회적 영향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폐쇄됐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기자를 싣고 광주로 들어갔던 서울 택시기사의 시선으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인데요. 지난 2일 개봉 이후에 19일 만에 관객 1천만 명을 기록했고요. 어제 23일까지의 누적 관객 수는 1,074만여 명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관심이 집중됐던 세기의 재판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지 않는다는 소식이네요.
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두 개월에 걸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한국 사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한 이 사태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총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법원이 어제 피고인 이재용의 선고 공판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뭐 재판 공정성을 위해서 잘된 결정이다 이런 반응을 내나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범죄 수익 은닉 또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내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 사회적 반향이 큰 재판의 경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 최근의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고의 촬영 중계로 이루어질 공공의 이익, 또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손해 등 그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 봤을 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또 헌법에 보장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고려됐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자는 차원으로 대법원이 결정한 재판의 텔레비전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 23일 이뤄진 재판정 방청권 추첨에서도 30명 추첨에 무려 454명이 응모해서 15.13:1의 경쟁률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